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한일 세 나라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이쿠라 공간에서 열린 3국협의회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3국 대표들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그중 하나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최근 발사를 전술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위한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이 25일 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공장 기공식에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라파엘 원옥과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관,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183만 제곱미터 부지에 55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어지게 될 이 공장은 2024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호세 무뇨즈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는 기공식에서 이 공장은 연간 최대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의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계획보다 몇 달 빨리 이뤄져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원옥 의원은 최근 발의한 미국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 법안 관련 성명에서 조지아주의 자동차 제조사들이 시장과 생산 거점을 일치시키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을 책임졌던 애슈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이 24일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의 유족들은 25일 성명에서 카터 전 장관이 보스턴 자택에서 갑작스런 심장 문제로 6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2015년 2월 오바마 행정부 국방장관에 취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기조에 따라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등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카터 전 장관은 2016년 7월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5일 성명을 통해 그는 핵 억제, 핵무기 확산 방지, 미사일 방어, 알카에다와 이슬람 국가와의 싸움 등 우리 시대 주요 국가안보 문제의 리더였다며 고인이 된 카터 전 장관을 애도했습니다. 차잉원 타이완 총통이 25일 중국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6일 자유시보 등 타이완 매체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타이베이에서 열린 제11회 세계민주주의운동대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와 국제질서는 냉전 이후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근 중국의 위협 앞에 있지만 타이완 국민은 권위주의적 개입의 도전을 절대 피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 총통의 발언은 중국이 최근 시진핑 주석의 3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데 대해 타이완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한편 중국의 타이완 담당 기관인 국무원 대만 판공실 마샤오강 대변인은 26일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흔들림 없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 분리 독립은 조국 통일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고 민족 부흥의 심각한 폐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러시아의 전술핵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거짓 깃발 작전인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면서도 그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강력한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를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차관이 26일 도쿄에서 협의회를 열고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전 도쿄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그중 하나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며 더욱 문제는 북한이 최근 발사를 전술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위한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All of this behavior, all of it, is reckless and deeply destabilizing to the region.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셔먼 부장관은 이 모든 행동은 무모하고 지역을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북한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강력하고 친밀한 동맹들이라며 두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고 우리는 모두 공통의 안보 이익으로 분명히 맺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현동 차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습니다.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 차관은 미한 연합 방위 태세와 미한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리 차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 강화는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며 미일 동맹, 미한 동맹의 억지력,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고 3국 간 안보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고 核実験を含め、さらなる挑発行為がある可能性を踏まえつつ、北朝鮮の完全な非核化に向け
모리 차관은 향후 핵실험을 포함해 더한 도발 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역내 억지력 강화와 함께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대응, 외교적 대처라는 관점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셔먼 부장관도 미한일 세 나라의 긴밀한 공조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There is so much we can achieve and are achieving. When our countries work together. Our meeting today underscores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s steadfast commitment.
셔먼 부장관은 우리가 협력할 때 이룰 수 있고 이루고 있는 것이 매우 많다며 오늘 회담은 우리의 오랜 동맹국들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변함없는 약속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과 한국 등 동맹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북한의 핵실험은 전 세계 안보에 영향을 준다며 핵무기 사용이 세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안보리 회원국 모두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은 이날 타이완 해협 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도 논의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세 나라 모두 타이완 해협에 평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타이완의 자위를 보장하기 위해 일본, 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를 병합한 것은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모리 차관도 동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견이 일치했다며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는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이후 4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다음 3국협의회는 내년 초 미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상당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겨듭 경고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추가적인 방어와 억지 조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이미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been warning of those preparations for some time. We've also been warning of the costs and the consequences for the DPRK if they were to go forward with that. We have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해 한동안 경고해 왔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치러야 할 비용과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7차 핵실험 강행 시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워싱턴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웬디 셔먼 부장관이 일본에서 한국, 일본 측을 만나 철통 같은 미국의 방위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해서는 추가적인 방위와 억지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prepared to take additional steps when it comes to defense and deterrence in response to any additional North Korean provocations, including the
프라이스 대변인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에 대해서도 방어와 억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외교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믿는다는 바이든 정부의 원칙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임명에 대한 질문에는 임명 절차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en it comes 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of course, I'm concerned the challenge that is posed by the DPRK's nuclear weapons.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외에도 대량 살상 무기, 사이버 프로그램, 악성 영향, 러시아와의 협력 심화, 자국민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있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 동아태국, 민주주의 인권노동국,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 등이 북한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한 로버트 킹 특사 이후 5년 이상 공석인 상태입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일 간 협력이 심화된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의 삼각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ill leave it to our allies, our South Korean allies and our Japanese allies to talk about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What I will say is that increasing
프라이스 대변인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두 나라가 스스로 논평하도록 하겠다며 하지만 미국은 미한일 간 협력과 조율을 확대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주, 몇 달간 그러한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 블링컨 장관, 셔먼 부장관이 3국 회담을 연이어 주재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강력한 억지력 보장을 위해 한국, 일본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내국과 동맹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군대와 역량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보다 확장 억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한국, 일본을 포함한 역내 동맹 파트너와 함께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we have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to include Japan.
라이더 대변인은 그러면서 어떠한 형태의 무력 충돌에도 이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군은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 파트너들과의 약속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is engaged, as you highlight, in a variety of locations around the world, and we will continue to uphold our commitments with our partners and our allies.
라이더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익과 미국 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중국뿐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와 방위태세 유지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And so, as things lik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highlight,
라이더 대변인은 국가 안보 전략과 국가 방위 전략 보고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추격하는 도전인 중국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며 하지만 러시아와 북한, 이란 같은 나라들도 우리의 안보와 방위태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군대와 역량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18일 미국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이미 한반도에 2만 8천 명 이상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며 그것이 우리의 방어 관계에 대한 우리 공약의 신호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어 한국 국민과의 우리의 안보 협력은 아주 오래 지속돼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미한동맹 행사에 참석한 주한미국 대사가 북한과 중국 등이 전례 없는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맹 강화와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고위 장성은 북한 억제를 위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훈련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25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서울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평화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우리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로부터 전례 없는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We face unprecedented threats and challenges in the world today, largely from authoritarian states.
골드버거 대사는 우리는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포괄적인 공동 구상을 통해 우리의 공동 안보의 미래를 다시 정의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안보는 물론 기후변화, 전염병 퇴치 등 다른 국제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거 대사는 지난 5월 미한 정상이 미한 관계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이것은 전통적으로 미한 관계의 기반이었던 안보 동맹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s important for future generations to understand our history and to learn how to partner and how to expand beyond a military alliance to encompass our shared values.
또한 미래 세대는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력하며 안보를 넘어 공동 가치를 포용하는 동맹으로 확장하는지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는 한국엔 국제무대에서 미국이 독려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경제적 중요성과 비중에 걸맞은 것으로 민주주의와 자유를 추구하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한국의 역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골드버거 대사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을 위한 미국과 한국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잘못된 이들이 아닌 올바른 이들의 손에 있도록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경제협력과 성격이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경제안보가 점점 더 국가안보의 일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협력은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 럭케마라 주한미국 대사관을 대신해 이날 연설한 브래드 설리번 한미연합사 참모장은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북한은 이제 영내뿐 아니라 세계의 위협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remain vigilant to the threat posed by DPRK in this multidimensional strategic environment.
특히 북한은 핵 파괴를 위협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을 계속해서 압박하려 한다며 비핵 국가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핵 정책을 최근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충돌이 다시 일어난다면 북한 때문일 것이라며 우리는 국가안보와 핵심 이익에 대한 위협은 한반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그렇듯이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전 세계에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설리번 참모장은 이어 북한과 중국은 서로에게 유일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국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현실에 직면해 우리는 동맹을 변화시킬 특별한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변화의 시작과 끝은 기본에 집중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훈련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을 계속 억제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자유와 안보를 제공하는 우리의 방어 동맹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미한 동맹의 최우선 전략적 관심 사안이지만 우리는 미래의 경쟁 영역에서도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국제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비전을 제시했듯이 한국은 동맹을 이끌고 모든 동북아시아를 위한 안보의 핵심축이 될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고 설리번 참모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확장 억제와 연합훈련 등 최근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은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합훈련과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From 2018 to 2022, the alliance adjusted the size, the scope, the volume in the information space and the timing.
특히 2018년 당시 매우 강력하고 믿을 만한 연합 전투 방위 태세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힘의 위치에서 대북 외교를 펼칠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한 지도자들이 2018년 이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로 훈련 연습 축소 조정, 전략자산 순환 배치 연기 중단 등을 결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준비태세에 추가 위험을 낳았고 북한은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이런 조치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최근 3자 해상훈련을 포함해 지난 몇 달간 연합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늘리려는 노력을 평가한다며 우리의 결의와 역량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2016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은 영내에서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 행위가 증가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들이 미한 동맹의 역할에 대해 더 큰 그림을 보도록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Some would say that they have an allied relationship like the US and South Korea. I don't think that's quite accurate.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견고한 정부 제도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인식하고 생각해야 한다며 미한 동맹을 시작으로 일본, 호주, 인도 등 영내의 다른 미국의 동맹이자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한국에서 근무했던 커티스 스케퍼로티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는 절대적으로 견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the extended deterrence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is absolutely rock solid. It's safe. It's secure.
동맹과의 확장 억제는 적들의 핵무기 사용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도 전략적 충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필요한 것은 확장 억제라고 믿는다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선 한반도에서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처럼 고위급이 참여하는 핵전략 계획그룹을 통해 핵전략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해 확장 억제가 실제로 안전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할 것을 스케퍼로티 전 사령관은 제안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싱하이밍 주한중국 대사는 26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중국은 대립적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싱 대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쪽과 접촉해서 강대강으로 가지 말자고 하는데 미국이 중국말을 듣겠나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느 나라와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며 묵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사고가 나면 중국에 무엇이 좋나? 중국은 계속 비핵화, 평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중국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미국은 그러지 않는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식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싱 대사는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냐면서 3자 회담도 4자 회담도 6자 회담도 중국이 만들었으며 북미 대화도 중국이 중간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북한의 최근 도발 빈도와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비핵화 없이는 제재 중단도 없다는 확고한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25일 VOA에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제재 중단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 제재가 채택되면 오스트리아는 유럽연합의 모든 협력국들과 함께 즉각 이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대북 정책 기조와 제재 이행 상황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23일 한국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4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긴장 고조를 논의했다고 샬렌베르크 장관이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은 서울에서 열린 회담들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북한 미사일 시험과 도발은 빈도와 규모 면에서 전례가 없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며 오스트리아는 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는 유럽의 협력국들과 함께 포괄적이고 돌이킬 수 없으며 국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박 장관과 한 총리가 이 새로운 구상을 설명했다며 샬렌베르크 외무장관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의 연쇄 회담에 이어 25일에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했습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트위터에 비무장지대 방문은 잊혀지지 않는다며 번영하는 민주주의와 잔인한 독재주의를 단지 선 하나가 가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정성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취약성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샬렌베르크 장관은 유엔군 사령부의 헌신적인 복무에 감명받았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오스트리아는 올해로 수교 130주년을 맞았으며 이를 기념해 25일부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합스부르크 600년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대북 전략을 비핵화에서 군축 협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당장 실현할 수 있는 위협 감축에 초점을 맞추자는 건데 아직 다수의 미 전문가들은 이런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은 25일 VOA에 현행 대북 정책과 관련해 지금 가장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고, 오해, 오판 등으로 핵 갈등이 일어날 위험을 감소시키는 게 1순위라는 것입니다. 아인훈 전 특보는 이를 위해 관여와 일련의 제한적 조치들에 관한 합의 도달이 필요하다며 여기엔 상황을 안정시키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낮춰줄 신뢰 구축 조치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제한적 단계들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아인훈 전 특보처럼 북한과 당장 비핵화보다 군축을 논의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핵 정책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베리 연구소 비확산 센터장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실질적 핵 위협을 줄이기 위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군축 협상을 하자며 논의에 불을 댕겼습니다. 하지만 아인훈 전 특보는 북한이 애초에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변국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해를 미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아인훈 전 특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아인훈 전 특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식 목표로 남더라도 북한과의 단기적 관여에서 비핵화가 초점이 될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대북 특사 역시 북한 핵 보유국 인정 여부에는 명백히 반대한다면서 지금까지 미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외에 핵 보유 지위를 공식 인정한 나라는 인도뿐이라고 말했습니다.
Among the four countries that possess nuclear weapons that are not among the original five, only one of them did.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은 미국 법에 따라 핵 관련 장비를 수출할 가능성이 없는 나라들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북한과 군축 대화를 못할 이유는 없다고 갈루치 전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 포기는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무기 동결, 폐기 등 군축 전문가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핵무기 위협 감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앤드루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북한 핵에 대한 군축과 동결 논의를 지지한다면서도 이는 궁극적 비핵화로 가는 중간 단계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US government needs to make space. They need some flexibility and you know tacitly acknowledge that North Korea is a nuclear state.
다만 지금 북핵 문제가 완전히 막혀 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군축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여석좌는 말했습니다.
We can look at arms control and a freeze and But we have to be clear that that's really an intermediary step.
미국 정부는 대북 협상에서 공간과 유연성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암묵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실제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고 여석좌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군축 협상을 시작하자는 주장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암묵적이라 해도 미국이 북핵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은 지난 반세기 넘게 세계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체제를 주도해온 미국의 위상을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북한 핵 보유 인정은 NPT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정 행위자가 국제 압력을 버텨서 결국 보상을 받아내는 고전적 사례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것이 한국, 일본, 타이완 등에 미칠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들은 비확산 체제가 안전이나 가치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이란 등이 NPT의 검증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를 무시하고 심지어 핵무기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더구나 군축회담을 시작한다 해도 북한의 투명성, 진실성 문제로 난관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자국 핵무기에 관해 밝히는 것을 꺼리면서 의미 있는 군축 제약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핵무기, 핵무기 제조시설, 핵무기 보유고 등에 관한 투명성은 적들의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다 결국 지금 파키스탄의 경우처럼 이는 정당한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올브라이트 소장은 덧붙였습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과거 국제사회가 북한의 군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는 새로운 접근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1985년 북한 NPT 가입 당시에 제한과 동결 접근법, 1992년 IAEA 안전장치 도입, 1992년 남북 핵합의, 1994년 제네바 합의 등을 모두 위반했으며 향후 이어진 비핵화 합의 약속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클릭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의회연맹은 최근 한국을 방문한 대표단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인권침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이 의회 차원의 나토와 한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부터 4박 5일간 한국을 방문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회연맹 대표단이 한국 당국자들과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연맹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나토 의회연맹 대변인은 25일 방한을 마친 대표단의 성과 등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나토 의회연맹 정치위원회와 민주안보위원회가 소위원회 활동 일환으로 이번에 방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요 의제는 한국과 나토 간 협력, 남북관계, 북한인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국의 시각, 혁신과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가 당연히 나토 의원들과 한국 측 상대자들 간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에는 유럽 대서양 안보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점증하는 인식과 역내가 직면한 도전들을 보다 잘 이해하려는 그들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이 의회 차원의 나토와 한국 간 협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은 다양한 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과 2018년이었다며 한국 국회의원들도 정기적으로 우리의 의회 회기에 참관인으로 참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문 중에 수집한 정보는 우리 의원들이 본국 의회 내에서 주로 외교와 국방위원회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정부는 의회 회의에서 논의되고 채택되는 수많은 보고서와 문서 작성에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고조되는 데 대한 논평 요청에 나토 의원연맹은 2021년 군축 보고서나 곧 공개될 2022년 인도태평양 보고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의회연맹은 나토 30개 회원국 의회 소속 의원들이 교류하는 의회 간 기구로 이번 방안에는 영국과 노르웨이, 체코, 폴란드, 스페인 등 12개국 의원 1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대표단인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이종섭 국방장관, 김진표 국회의장 등을 면담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선박 두 척이 바지선을 사이에 두고 무언가 주고받는 듯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일 북한 서해 초도 해상을 촬영한 플래닛랩스 위성 사진에 선박 세 척이 나란히 붙어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 초도 남단에서 약 1.5km, 초도 안쪽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에 길이가 각각 100m로 추정되는 선박 두 척이 작은 선박 한 척을 사이에 두고 접선 중입니다. 100m 길이의 두 선박 모두 앞부분 적재함이 덮개로 덮여있는 듯 밝은 색을 띠지만 뒷부분은 열려있는 듯 어두운 색상입니다. 특히 어두운 부분에 작은 선박이 바짝 붙어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모습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최근 공개한 중간 보고서에서 선박 두세 척이 맞닿은 장면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에 자리한 한 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두 선박 사이에 놓인 제3의 선박은 크레인용 바지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이 공해상에서 제재 품목을 거래한다는 각국의 지적이 잇따르자 같은 해 9월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서 이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공해상 환적을 통해 물품을 건네거나 넘겨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두 선박이 물품을 주고받았다면 이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물론 바다 한가운데서 이뤄지는 선박 간 접선을 즉각 불법 환적으로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가 포착된 북한 초도 인근의 서조선만, 즉 북한 서해 일대를 새로운 환적지로 지목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과 이 지점에서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습니다.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해 지난 4월 이후 21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한 건을 더할 경우 북한 서해에서 확인된 환적 의심 사례는 올해에만 22건으로 늘어납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 중 하나인 하버드대가 북한 인권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책을 신설했습니다.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각자의 분야에서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카르 인권정책센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학교 벨퍼센터 연구원인 백지은 박사가 북한 내 기술과 인권 담당 리서치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백 박사는 북한 인권 관련 책을 집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정보를 보내는 비영리단체 루멘을 설립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백 박사는 25일 BOA에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개선의 중요성 때문에 1, 2년 전부터 하버드대 북한 인권 연구 직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익명의 기부자들을 통해 재정을 확보한 뒤 올 초 학교 측으로부터 프로젝트 출범을 최종 승인받았다면서 더욱 다양한 유형의 전문가와 전문직 종사자들을 북한 인권 분야로 끌어들여 통합하고 최고의 플랫폼을 갖춘 하버드대 북한 인권 연구를 제도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문제를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싶다는 설명입니다.
The goal is to integrate, to bring in a lot more different types of experts and professionals into the field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umber one.
백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 북한 인권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직책이 신설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런 관심이 다른 대학과 사람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리는 운동가도 필요하지만 각자의 전문 직종에서 일하면서 북한의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북한의 그 인권을 어떻게 improve할까를 좀 키우는 거를 좀 focus 이제 그거를 focus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보 그 북한 인권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 이 대학원생들이 졸업을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될 거고 뭐 corporate lawyers이든 surgeons이든 의사든 artist이든 architect이든 theologians이든 분들이 다 각자 그 프로페셔널을 통해서 그 북한 인권을 이제 되게 seriously 관심 있고 하면은 그분들도 앞으로 they can I want them to integrate.
백 박사는 프로젝트 출범의 첫 순서로 다음 달 3일부터 북한 내 기술과 인권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봄학기까지 하버드대의 대학원생과 교직원,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탈북민과 유력 인사 등을 초청해 북한의 최근 인권 실상을 알리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설명입니다. 하버드대 카르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스터디 그룹 일정에 따르면 다음 달 17일엔 북한 엘리트층 자녀로 최근 워싱턴에서 활발한 북한 인권 개선 운동을 펼치는 이현승 씨가 참석합니다. 백 박사는 이와는 별도로 내년 봄학기부터 대학원생들이 참여하는 연구 그룹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연구한 대북 정보 유입 방안과 인권 개선 방안을 교내 매체와 학술지 등에 기고함으로써 경력을 쌓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할 기술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며 기술을 통해 북한 주민들끼리 서로 안전하게 말하고 북한 밖의 사람들과도 소통할 방법에 관해 논의하길 원한다고 백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I think I wanted to focus on the role that technology can play to help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o broadly, I wanted to.
백지은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외부 정부의 위력을 의식해 영화, 음악, 성경 등 모든 것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런 외부 정보가 북한의 변화에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사람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기기가 필요하다며 첫 스터디 그룹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도록 비정부 기구들과 소통하며 정책, 학술 연구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이 끼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5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7도, 낮 16도, 양덕 아침 3도, 낮 15도, 신의주 아침 8도, 낮 15도, 구성 아침 8도, 낮 15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 9도, 강계 아침 5도, 낮 12도, 희천 아침 6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기온 7도, 낮 17도, 개성 아침 6도, 낮 18도, 사리원 아침 6도, 낮 16도, 신계 아침 5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0도, 낮 19도, 장전 아침 10도, 낮 18도, 평강 아침 3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함경북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8도, 낮 18도, 장진 아침 2도, 낮 11도, 청진 아침 8도, 낮 15도, 김책 아침 10도, 낮 1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2도, 낮 9도, 김영권 아침 2도, 낮 9도, 함지연 아침 영하 3도, 낮 6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이겠고 동해 북부 범바다는 1에서 2.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10월 27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이유 없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평화와 안보를 수호하는 유엔의 핵심 임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는 뻔뻔스럽게도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위반했다며 국가가 이웃나라의 영토를 무력으로 빼앗는 것을 금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원칙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렘린의 전면 침공이 시작된 직후인 2022년 2월, 유엔 안보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투표에 붙였습니다. 유엔 헌장의 원칙을 감안할 때 그 결의안은 쉽게 채택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11개 이사국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결의안은 러시아의 단 한 번의 거부 투표로 부결됐습니다. 그것은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에 한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며 상임이사국 한 개 나라가 자신의 무모한 이익을 위해 그러한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할 때 국제규범이 심각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2009년 이후 러시아가 2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중 12차례는 중국이 동참한 반면 미국은 4차례만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자신의 침략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은 도덕적인 권위를 상실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회 연설에서 안보리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 헌장을 일관되게 수호하고 드물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들을 위한 상임이사국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이 오늘날 세계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만들 때가 왔다며 미국은 이 중요한 일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전하는 국제 정세.
U.S. President Joe Biden promised Afghanistan's top leaders.
알쏭달쏭한 세상 뉴스.
But the rise of the Delta variant, which first emerged in India.
따라잡기 힘드시다고요? VOA가 마련한 뉴스 따라잡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스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미국과 러시아 그 오랜 갈등의 역사부터
Over the past two decades, Russian President Vladimir
복잡복잡한 중동 정세까지
The parties to the 2015 Iran nuclear deal
뉴스 따라잡기 시간을 통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드립니다. 매주일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부여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타이완과의 통일에 속도를 내면서 현상을 약화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6일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이 타이완과 관련해 수십 년간 지속된 근본적인 이해를 깨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정부는 현상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고 타이완 통일을 추구하는 과정을 가속하길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타이완에 더 압력을 가하는 등 그 방법까지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이 최근 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을 확정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중국은 또 이번 당대회를 통해 타이완의 분리 독립을 단호히 반대하고 억제한다는 내용을 공산당 당장에 추가한 바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세계는 타이완과 관련 어떠한 위기나 혼란도 보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러한 차이들이 평화롭게 해결돼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과 냉전 중에 있지 않다면서도 자국 이익을 위해선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26일 이란 내 시위 탄압과 인터넷 검열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대의 모하마드 카제미 준장을 비롯해 에빈 감옥의 헤다야 파자디 교도소장 등 개인 12명과 기관 두 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카제미 준장이 정보부대 수장으로 취임한 지난 6월 이후 전국적인 시민 탄압을 감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에빈 감옥은 최근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많은 사람이 수감돼 육체적 고문을 당한다고 알려진 곳으로 파자디 교도소장은 과거부터 정치범들을 비롯한 죄수들에 대한 학대와 고문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이란 정보보안부에서 활동하는 개인 두 명과 이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사이버 해커 훈련기관 나빈 아카데미 등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이들의 모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됩니다. 또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 혹은 해외 금융기관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외 자산통제실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이란 보안군이 26일 마흐사 아미니 씨의 무덤 앞에 모인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현대자동차 그룹이 25일 미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공장 기공식에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라파엘 원옥과 존 오소프 민주당 상원의원,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 조태용 주미 한국대사, 그리고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183만 제곱미터 부지에 55억 4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어지게 될 이 공장은 2024년부터 전기차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호세 무뇨즈 현대자동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는 기공식에서 이 공장은 연간 최대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의 경제 정책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계획보다 몇 달 빨리 이뤄져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한일 세 나라가 26일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날 오전 일본 도쿄 이쿠라 공간에서 열린 3국협의회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조현동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모리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들 3국 대표들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또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고 그중 하나는 일본 상공을 통과해 일본 국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최근 발사를 전술 핵무기의 잠재적 사용을 위한 준비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정책을 책임졌던 애쉬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이 24일 별세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의 유족들은 25일 성명에서 카터 전 장관이 보스턴 자택에서 갑작스런 심장 문제로 68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2015년 2월 오바마 행정부 국방장관에 취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까지 국방장관으로 재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